합니다. 왜냐하면 학론파는 취소될 수 있는 선택과 취소될 수 없는 선택, 이것이 대표적으로 이렇게 있고 여러 가지 선택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 불변하는 선택은 시간 속에서 믿는 자가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믿고 있지만 언제든지 그가 믿음을 포기할 수 있고, 그 믿음을 포기할 때에 그 선택은 취소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믿는가, 죽을 때까지 그가 믿음 안에 있는가를 보고, 이제 죽을 때까지 믿었으면 그때야 비로소 취소될 수 없는 선택, 불변하는 선택을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학론파에게 지금 시간 안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믿고 있는 신자에게 불변하는 선택이란 해당되지 않는다. 이것이 학론파의 잘못된 주장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신자가 확신한다면, 아, 내가 믿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겠지, 그러나 이 선택은 언제든지 취소될 수 있는 선택이다 라고 그 정도 수준에서만 확신할 수 있을 거라는 게 학론파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은 신자에게 주어진 위로를 뺏는 일입니다. 성경에서 이 선택을 우리에게 가르쳐줄 때 성경은 이 고난받는, 여러 가지 고난을 받고 환난 가운데 있는 이 신자들에게 선택을 특별히 가르쳤습니다. 로마서 8장 보시면 그 고난받는 로마에 있는 신자들에게 이 선택 교리를 가르쳤습니다. 그들이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있었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결코 끊어질 수 없다는 그런 말씀으로 로마서 8장을 맺고 있죠. 도르트 총대들은 이제 학론파의 오류를 교정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 12항에서 어떤 내용들을 가르치고 있는가? 첫 번째로 이 선택받은 자들은 구원에 이르는 영원하고 불변하는 자신의 선택에 대하여 확신하게 되어진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과 17장에서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은 이 선택에 대하여 확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하여 로마서 4장에서 증거하기를,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 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를 위함이다라고 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증거하는 이 증거가 헛된 증거인가?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또 이것을 우리의 소망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는 그러므로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확신 가운데에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는가? 그럴 수 없다라는 확신 가운데에서 이 선택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시면,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나가서 병을 고치고 귀신들을 내쫓았을 때, 그것 때문에 이제 기뻐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 내가 선택받았고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구나 라는 그 확신 가운데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12항은 또 이 선택의 확신에 대하여 또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선택에 대하여 다양한 수준과 다른 정도일지라도 자신들의 때에 확신하게 되어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말하는 바는, 선택받은 자들이 확신에 이르게 될지라도 모든 신자가 완전한 그런 견고한 확신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다양한 수준과 다양한 정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자는 정말 견고한 그런 확신 가운데 있는 자도 있을 것이고, 확신이 있긴 있는데 그 확신이 좀 흔들리는 그런 확신을 가진 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수준과 다양한 정도가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 개인 개인으로서도 우리 개인으로서도 우리 각 개인의 신앙의 여정이 있는 것이죠.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 어떤 순간에 이르면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고 슬럼프에 빠지면 그 확신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정말 약해지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그 여정 가운데에서 견고한 믿음의 수준에 이를 때가 있죠. 그럴 때에는 이 확신이 또한 견고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다양한 수준과 다양한 정도가 있고 자신들의 때가 있다. 그래서 각기 자기 자신의 신앙의 여정이 있는 것입니다. 각기 자신의 신앙의 여정이 있고 각기 자기 자신의 신앙의 확신의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확신은 모든 신자가 동일한 수준으로 완전히 100%의 확신 가운데 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신자의 믿음의 경험은 정말 다양하죠. 이 각 개인이 이 다양한 시간 속에서 다양한 믿음의 그 강도를 갖게 됩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열의 문답서도 이것을 묻고 답하고 있습니다. 모든 참된 신자들은 자신이 지금 은혜의 상태에 있음과 장차 구원받을 것을 어느 때에나 확신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그 답으로 은혜와 구원의 확신이 믿음의 본질에 속한 것이 아니므로 참된 신자들도 확신을 얻기까지 오래 기다릴 수도 있으며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본질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완전히 견고한 그런 확신이 있어야만 구원을 얻는가, 그것이 구원 얻는 믿음인가 할 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러한 그러니까 그 확신은 약할 수 있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얻는 그 참된 믿음일 수 있는 것입니다. 참된 신자들도 확신을 얻기까지 오래 기다릴 수도 있으며 이러한 확신을 누린 후에도 다양한 심적 혼란과 죄의 유혹 또 버림받은 듯한 낭망으로 인하여 확신이 약화되거나 일시적으로 중단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도우심이 없는 상태에 절대로 내버려지지 않으므로 극도의 절망에 빠질 수는 없습니다 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는 다양한 수준과 다양한 정도일지라도 자신들의 때에 확신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이 12항은 이 확신에 대하여 그 확신에 확신하는 그러한 방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비밀과 기품을 호기심으로 찾음으로써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키는 선택의 틀림없는 열매들을 즉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 자녀로서 하나님을 경외함, 죄에 대해 하나님을 따라 슬퍼함, 그리고 의에 주리고 목말라함 등을 영적인 기쁨과 거룩한 즐거움을 갖고 관찰함으로써 확신하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처음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과 기품을 찾음으로써가 호기심으로서 찾음으로써가 찾음으로써 이 확신하게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확신을 하게 된다고 할 때에 아 내가 내 선택에 대해서 내 구원에 대하여 확신하고 싶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는지 안 했는지 내가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그 비밀한 작정 가운데 내가 한번 들어가 봐야겠다. 그런 호기심으로 결코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선택에 대해서 말할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선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선택이거든요. 하나님이 하신 선택인데 그 영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하신 선택인데 창세전에 하신 선택인데 그 선택의 내용을 내가 알아보겠다. 하나님께서 하신 그 작정의 내용을 내가 알아보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의 내용에 그 선택의 내용에 들어가서 그 잘못된 주장을 하는 분들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그 작정의 내용에 하나님께서 작정의 내용을 나에게 보내주셔서 내가 누가 선택받았는지 내가 안다. 또는 내가 거기 들어가 봤더니 앞으로 미래에 될 일은 이러이러한 일들이다. 이렇게 함부로 말하는 일들 그런 것들은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과 기품을 호기심으로 찾는 방식으로 확신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확신하게 되는가?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선택과 구원에 대하여 확신할 수 있는가? 우리의 믿음을 보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을 보면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너무나도 약한 존재인데 이렇게 약한 존재가 어떻게 이 세상 속에서 이렇게 유혹이 많고 혼란하고 나를 집어삼키려는 것들이 이렇게 많은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떻게 믿고 있는가? 그건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내가 어떻게 죄를 슬퍼하고 있는가? 내가 왜 의에 주리고 목말라 하는가? 나는 여전히 공로가 없고 가치도 없는 자이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그 사실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고 있구나, 내가 즐거워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그 확신이 자라나며 흔들렸던 확신이 견고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생애 여정 가운데서 이제 계속 있는 일들이죠. 그래서 이 선택의 방식에 대하여 이 하나님의 내가 이제 선택교리 배웠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올라가 봐야겠다. 그것은 이제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의 그 깊으심을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예, 13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13항 이제 이 확신의 유익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13항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이 선택에 대한 감각과 확신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들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할 그의 자비의 깊이를 찬송해야 할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할 그리고 자신을 먼저 그렇게 많이 사랑하신 하나님을 다시 열렬히 사랑해야 할 더 큰 이유를 갖는다. 선택교리와 그 묵상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킴에 게으르게 되고 육신의 안락에 있게 된다는 것은 거리가 멀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에 의해 선택에 의해 함부로 추측하거나 쓸데없이 넘게 꾸민 이야기를 하면서 선택받은 자들의 길에서 행하기를 원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에 의해 생기곤 한다. 네, 선택교리는 사변의 영역이 아니라 결국 동기와 실천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선택을 생각할 때 이것은 내가 이게 사변하는 내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그 영역이 아니라 우리의 동기, 우리 생의 동기, 삶의 동기요, 실천의 동기요, 그 영역에 깊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몇 가지 이 선택의 유익들을 여기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먼저 이 선택결의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할 이유를 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선택교리를 우리에게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합니까? 행하는 그 인간에게 있지 아니하고 부르시는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려고 선택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시작된 그 공로와 가치 때문에 우리가 선택받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나기도 전에 우리가 뭔가 선과 악을 택하기도 전에 우리가 어떤 공로를 보이기도 전에 우리가 어떤 가치를 보이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할 이유를 갖는 것이죠. 정말 이 땅에 우리가 신앙의 영역만이 아니라 정말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무엇을 수고하여서 우리가 더 하나님께 갚으심을 받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선택교리는 정말 그 근원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건 하나님께서 다 하신 일이다. 하나님께서 다 하신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만할 수 없고 항상 겸손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비의 크심을 찬송할 이유를 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무 자격 없는 자들을 크신 그 자비로우심으로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필 때에 아, 정말 선택받을 자격이 없구나, 정말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잘 아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이 모양들, 우리의 삶의 모양들, 정말 우리의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해 볼 때 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이런 크신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는 걸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자를 사랑하셨는가, 어떻게 이런 자를 위하여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셨는가, 이걸 생각할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을, 크신 그 자비를 우리가 찬송해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결해야 할 이유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은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은 아, 넌 선택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그걸 위하여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아들의 그 형상을 본받으려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목적을 향하여 선택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목적을 생각하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더 정결하게 하는 그 삶을 사게 되는 것이죠. 네 번째로 하나님을 더 열렬히 사랑할 이유를 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가치 없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가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반대 주장이 있죠. 이 반대 주장은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야, 이 선택하였다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면 내가 어떻게 되든지 나는 결국 구원에 이를 것이니까 그 확신 가운데서, 만약에 선택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방종할 것이고 이 선택 교리는 사람들을 방종하게 한다, 왜 자꾸 선택에 대한 확신을 말하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 아무 조건 없이 구원에 이르는 그런 불변하는 선택을 받은 줄로 생각한다면, 그렇게 정말 생각한다면 아, 나는 선택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나는 죄악을 따라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왜냐하면 난 선택받았으니까, 그래도 나는 구원받을 것이니까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야지, 나는 죄악을 따라서 살아야지, 그래도 나는 구원받을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택교리가 잘못됐고 이런 선택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안 된다, 이러한 생각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부패한 이성의 논리인 것이죠. 부패한 이성의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장은 영적 생명을 도저히 알지 못하는 그런 주장이 됩니다. 선택받은 자가 믿게 되면 그런 영적 생명이 있는 참된 신자가 되는 것이고, 이 영적 생명이 있는 참된 신자는 어떤 반응을 할까요? 영적 생명이 있는 참된 신자의 반응이 아, 은혜에 거하기 위하여 내가 죄 안에 더 거해야겠구나, 내가 더 많은 죄를 져서 더 많은 은혜를 확인해야겠구나, 이럽니까? 그럴 수 없죠. 영적 생명이 있는 참된 신자의 그 모습이 어떻게 나옵니까?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권고한 자로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영적 생명이 있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싶은데 내 안에 죄악 때문에, 내가 온전히 그러지 못하는구나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이죠. 자신 안에 있는 이 죄의 경향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이 영적 생명이 있는 신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구원의 이 교리, 이 선택의 교리는 이 생명 가운데 있는 자가 이해하는 것과 생명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가 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게 이해되는 것이죠. 영적 생명이 있는 자는 죄 때문에 괴로워하며 알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자신의 나의 죄책을 다 사했다는 걸 압니다. 그럼에도 그 죄 때문에 괴로워하며 그 죄 때문에 회개합니다. 이성적 논리만 생각하는 자는 그걸 이해 못하죠. 어차피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받았는데 뭘 또 그 회개하는가. 어차피 선택받았으니까 어차피 구원받는데 그걸 왜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가. 그것은 영적 생명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말이죠. 그 생명 가운데 왔을 때는 전혀 다르게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의미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게으름과 육체적 안락 안에 있으면서 자신이 선택받았다고 자랑하는 자는 실제로는 선택받은 자의 길에서 행하기를 원치 않는 자들에게 그러한 일이 나타나는 일이다라고 이 도르트 신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영적 생명은 없이 이 교리를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여서 계속해서 죄악 가운데 머무는 자가 되는 것이죠. 자, 이제 14항, 14항에서 이 선택 교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가르쳐 줘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4항을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관한 이 교리는 하나님의 가장 지혜로운 결정에 의해 선지자들과 그리스도 자신과 사도들을 통해서 구약 아래서도 신약 아래서도 선포되었으며 그 후에는 거룩한 글의 기록에 위탁되었다. 이렇듯이 이 교리는 오늘날에도 이 교리가 특별히 목적하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분별의 영과 경건과 거룩 안에서 적당한 장소와 때에 가장 높은 길을 호기심으로 찾아보려는 시도가 전혀 없이 가장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과 그의 백성의 살아있는 위로를 위해 알려져야 한다. 네, 하나님의 선택에 관한 이 교리는 하나님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선지자들도 가르쳤고 예수 그리스도 가르쳤고 또 사도들도 가르쳤고 그리고 그 내용이 이 글에 즉 성경에 기록되게 되었습니다. 거룩한 글의 기록에 위탁되었다는 것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이 선택교리가 과연 교회에서 가르쳐질 수 있겠는가? 어떤 분들은 이 선택교리가 교회에서 가르쳐지면 이 어려운 교리가 가르쳐지면 신자들이 얼마나 혼란스러워할까? 이 호기심을 자극해서 혼란스러워할 것이다. 또는 이 선택교리가 가르쳐지게 되면 나는 선택 못 받은 것 같아 이러면서 낙망하는 신자들이 있을 수 있다. 또는 나는 선택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 거야 라며 방종하는 신자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선택교리는 교회에서 가르치면 안 된다. 이러한 주장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 교리는 이 교리는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교리인 거죠. 로마서 8장에서 에베소서 1장에서 정말 이 복음서 전체 이곳저곳에서 이 선택교리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정말 신자들을 낙망하게 하거나 신자들을 방종하게 하는 교리라면 그래서 이 선택교리가 아무 유익이 없는 교리라면 성경에 이렇게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성경에 기록된 것은 교회를 위한 것이며 우리 신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교리에 관하여서 침묵할 수가 없는 것이죠. 교회는 이 교리를 가르칠 수 있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또 마땅히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교회의 유익이 되는 것이며 또한 교회 지체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지혜로우신 결정에 의해서 이 교리를 교회에 주셨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이 교리를 내가 생각해보니까 이 교리는 너무 혼란스럽게 하니까 가르치지 말자라고 스스로 판단하는 자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로움보다 더 높은 지혜 가운데 자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잘 모르셨네. 이거 가르쳐주면은 얼마나 혼란스럽게 하는 교리인데 이것을 성경 속에 가르쳤는가. 자기가 정말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이걸 가르치지 말자 하는 것이 되겠죠.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이 가르치는 그 중요한 그 목적이 있는데 이 선택 교리의 특별한 목적이 누구인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서 전달되었고 그러므로 이 선택 교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주어져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교리를 가르칠 때 우리가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는 것을 이 10항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분별의 영과 경건과 거룩 안에서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별 없이 이것을 함부로 막 가르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또 경건 없이 그러니까 이 경건함과 정말 이 거룩함을 무시하면서 아 선택받았으니까 야 우리는 선택받았대. 아, 이 선택은 불변하는 선택이래. 그러니까 막 살아도 돼.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아. 이것은 정말 분별이 없는 것이며 경건이 없는 것이며 거룩이 없는 방식으로 가르치는 선택교리죠. 선택교리는 그런 식으로 가르쳐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 우리가 선택받은 목적이 무엇인가? 이렇게 가르쳐져야 되는 것이죠. 또 적당한 장소와 때에 가르쳐져야 하는 것입니다. 적당한 장소와 때에 가르쳐야 한다는 것은 이것을 정말 맞는 때에 정말 덕을 위하여 세우기 위하여 가르쳐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정말 이것을 가르쳐지는 내용이 이 가르쳐지는 내용이 정말 그 전혀 어울리지 않는 방식으로 가르쳐진다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나아가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 가르쳐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막 호기심을 막 불러 일으켜서 여러분 선택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제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저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잠깐 제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해 볼게요. 아, 이 중에서 한 3분의 1은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죠. 이것은 이 도르트 신경이 만들어질 때 이때 1600 근데 초에 지금 이러한 내용이 지적되고 있지 않고요. 이미 초대교회에서 이미 어거스틴이 선택교리가 어떤 방식으로 가르쳐주면 되고 가르쳐주면 안 되는지를 상세하게 해설을 했고 지금 이 14항은 그 내용을 요약하는 방식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 내용이 가르쳐질 때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을 열렬히 믿고 있어도 여러분은 선택 안 받았는지 모릅니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면 안 된다. 깜짝 놀라셨죠? 이런 식으로 가르치면 안 된다. 이거 어거스틴이 다 언급하는 그러니까 분별 없이 적당한 장소와 때가 아닌 방식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선택교리를 가르치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백성의 위로입니다. 그래서 이 방식이 성경이 말하는 방식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하여 모든 것이 결국은 주께로부터 와서 주께로 돌아감을 가르치기 위하여 이 교리가 가르쳐져야 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의 위로입니다. 환난이 있는 그 신자들에게 고난이 있는 그 신자들에게 신앙의 싸움을 분투하는 그 신자들에게 그들의 견고함 가운데 머물면서 그 모든 고난과 환난을 이기면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 선택교리가 가르쳤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로마서 8장이 있는 것이죠. 네,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선택교리가 교회 안에서 가르쳐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도르트 신경 12항에서 14항을 통해서 이 선택교리가 사변적인 교리가 아니라 아주 실천 우리의 실천과 얼마나 긴밀하게 맞닿는지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 앞에서 무슨 가치를 보여드린 적도 없는데, 또 우리가 이미 존재하기도 전에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아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선택하여 주시고, 이제 이 시간 속에서 또한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신앙의 여정 가운데 있든지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것의 기원이 곧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주님을 찾으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우리에게 부딪히는 모든 고난과 환난과 싸움들을 이기면서 주의 선택의 은혜를 오히려 더 드러내며 확인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복된 주일 주님 안에서 온전히 거하게 하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